요한 사도만의 사랑의 실천은 다음 장까지 계속됩니다만 여기서는 이 3장에서 풀어 증거해온 사랑의 결론 같은 내용을 보게 되는데 바울의 사랑의 논리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차원이 높은 표현이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죠. 요한은 오히려 야고보처럼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홀연히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책망할 것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이라는 경고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보다 크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 너머에 계시는 판단받으실 수 없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을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이해하고 모시며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한계와 같이 생각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의 내용에서는 형제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듣고 이해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앙적 논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못함을 괴로워하며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요한 나름대로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더 쉽게는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바울도 이런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데 역시 그것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다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확신과 함께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계명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그런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론을 특별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9절,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의 확신을 이 말씀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18절의 내용에 이어지고 특히 여기서 이로써 하는 것은 앞에서 계속해온 내용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또 사랑의 실천을 계속 얘기해 왔지만 10절에 의를 행하는 12절에 행위는 의로움 아벨을 얘기할 때죠. 18절에 진실함으로 라는 표현들과 함께 여기서도 진리에 속한이라는 말과 함께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공의의 충족이시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희생은 그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냥 죄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19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 역시 뒤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진리의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힘겨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황과 형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리는 말씀에 죄송하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진리에 속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즉 진리에 속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겨워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확신한다면 그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회개하면 되고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말씀만으로 힘겨워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높여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한 완악함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만 진리를 확인하여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반드시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0절에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이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자책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언제나 창문으로 남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스스로를,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이와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친히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에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한 것은 자신의 것으로 돌립니다. 책망을 들을 때는 대부분 옆에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도 빛에서 오는 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밖교회만 하겠죠. 특히 요한을 통한 전체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귀중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랑이 없다는 탄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엄밀하게 자신에게 하는 책망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랑이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것을 의식하는 자신이 먼저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요한 사도의 사랑과 함께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뒷부분에 그런데 서론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크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처럼 옹졸한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 크시고 메가스라는 말의 비교급인 메이존, 요즘 메가라는 말은 참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씁니다. 더 큰, 더 위대한,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분으로 위대한이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위대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수 없지요. 우리는 고백적으로 늘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오늘 310장 후렴이 그렇죠? 내가 믿고 늘 의지함은. 왜 믿고 의지합니까?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특히 여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는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표현이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묘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아시기 때문이라 했지만은 여기 기노스코라거나 일반적인 말이 쓰였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아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적인 관찰이나 지각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성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아는 것. 단순히 보고 경험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해서 잘못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지혜로서의 이해를 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표현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너무나 철저했던 신앙의 사람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오해나 모함 속에 휘말린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고백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람의 이해의 범주에 넣어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 믿음으로 인한 신령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람의 생각으로 인한 것인지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반응함인지 생각을 분명히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반응만 할 수 있다면 말씀의 말입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슬픈 것이든지 안타까움이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인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행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신앙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죠. 바로 앞 20절의 결과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랑하라는 당부를 듣고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책을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전후 좌우를 살펴서 이해하고 자책할 것이 없다면 믿음에 더욱 담대함을 얻고 그런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귀한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순간에 느끼는 비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바른 판단과 이해로 우리 스스로를 믿음에 세울 수 있다면 오히려 잘못 이해하여 자책한 것들은 믿음의 손해가 아니라 보탬이 됨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1절인데 이 말씀 역시 순간과 전후 좌우를 살핀 후에 있게 되는 반응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타난 것으로 죄스러워하고 또는 억울하고 힘겨울 때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앞뒤를 다 보고 믿음을 판단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이해되면 자책에서 오히려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바른 믿음의 경우에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면 당당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더욱 확신에 설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때로 오해로 인해서 욕을 듣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담대함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위험한 소지는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옳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결이 불가능한 뻔뻔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오는 담대함은 복이고 옳은 것이지만 죄를 지으면서 담대함이 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격려와 경계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모든 경우에 우리가 자책을 벗고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2절인데 기도만큼이나 믿음이 필요한 것도 없지요. 주님께서는 믿고 드리는 기도의 확실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성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이고 누가복음 17장 6절은 앞에 내용은 같습니다만 뒤에는 뽕나무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한 말씀도 우리에게 익숙하게 문장을 다시 배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지킨다면 이런 순종의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겠다는 언약의 확인입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랑을 위한 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기도의 응답은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은 좀 더 구체적이고 영육으로 다시 당부되고 있습니다. 예수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위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면 그 믿음은 당연히 옆으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확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23절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첫째 계명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0계명에 첫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이 모두 하나님을 첫째로 의식하는 계명들로 여기에 쉐마에서 당부되는 것처럼 다하고 다하고 다하라는 당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더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0절 이 말씀 물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쉬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23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 먼저 제대로 되어야 먼저가 제대로 되어야 그죠? 첫째가 제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고라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마찬가지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라고 이 계명을 반복적으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즉 계명대로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되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형제나 가족이나 남녀의 사랑의 감정인 에로스도 아닌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모범일 뿐입니다. 보다 분명한 기준을 바로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어찌 보면 사랑 덩어리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계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백성이라면 같은 피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된 같은 진리를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연장된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마지막 절인데 그리고 이 계명은 요한사도의 애용어이 굉장히 자주 쓰는 거하는 거처를 한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당부를 주셨고 우리는 이미 앞에 2장 28절에서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24절 중간인데 앞에서의 계속되는 논점은 사랑이었지만 여기서는 사랑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마치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나면 이것이 가능할 것임을 증거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신앙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다루는 신앙적 자세를 말라빠진 교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물론 주님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조심해야 할 신앙적 자세입니다. 구원이 있다 없다를 함부로 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말씀을 지킨답시고 생명 없는 신앙도 문제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확신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뒷부분인데요. 요한복음의 다락방 최후 만찬에서는 성령의 논의가 상당히 흔하죠. 그렇지만 같은 저자인 요한인데도 이 요한일서에서는 최초로 언급되는 성령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부분에까지도 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결심과 각오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즉 성령을 통한 은사로 불가능한 영적 부분까지도 가능케 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체라고 이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또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사도시대처럼 잘 감지되는 것도 아니지만 성령이 보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여요? 그렇지는 않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성전 삼고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또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따를 자세로 준비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바로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예언도 역시 성령을 통한 함께 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는 당부를 받으면서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범위는 적어도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또 원수까지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처럼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다잡고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